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밭에 씨를 뿌리고 그 씨를 덮기 위해서 손으로 이렇게 흙을 흩어가지고 씨를 덮습니다. 그렇게 씨를 덮을 때면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저 딱딱하고 작은 씨앗들이 저 흙의 무게를 이기고 싹을 틔울 수 있을까? 아니 저 딱딱하고 작은 씨앗들에서 과연 이 비닐봉지 안에 있는 그림 같은 열매들이 맺혀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년 가을 농사를 지으면서 청경채 씨앗을 뿌릴 때도 그러했고 시금치 씨앗을 뿌릴 때도 그러했습니다. 또 쪽파의 씨앗을 이렇게 심어놓고 덮을 때도 과연 이 어린 싹들이 흙의 무게를 이기고 피어나 저마다의 모습으로 자랄 수 있을까 의심을 해보곤 했습니다. 그 비닐 속에 포장된 작고 까만 씨앗을 보면 도무지 그 이상의 어떤 모습을 상상할 수 없는데 땅에 품긴 씨앗, 그래서 흙 속에 묻힌 씨앗은 거짓말처럼 우리의 상상력을 넘어 저마다의 모습으로 자랍니다. 정말 성경에 나온 것과 같이 그 씨앗보다 30배, 60배, 100배의 크기로 성장하고 누구의 생각도 넘어선 모습으로 결실합니다. 바로 흙의 품 안에서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은 마치 이런 흙과 같은 존재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 말씀의 씨앗을 가슴에 오롯이 품고 그의 온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잉태합니다. 그는 배가 불러오는 마리아의 그 뱃속의 아이가 바로 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어떻게 저 아이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이야기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씨앗을 가슴에 오롯이 품고 잉태합니다. 요셉은 동침하지 않았으나 동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그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옵니다. 오늘 본문 전에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그는 잉태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동침하지도 않았습니다. 동침으로 번역된 헬라어 기노스코는 성적 관계를 가진다라고 비유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특히 시각적으로 인지하고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기노스코 곧 동침하지 않았지만 불러오는 마리아의 배를 시각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 요셉의 마음 가운데 품어주신 그 말씀의 씨앗이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구나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노스코 알아가게 되는 일은 말씀의 씨앗을 품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흙이 씨앗을 오롯이 품고 잉태하듯이 말씀의 씨앗을 저희가 온전히 품고 잉태할 때에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 자랍니다. 저희들은 자주 30배, 60배, 100배 이미 자란 나무를 하나님 그 완성된 나무를 나에게 주십시오 기도하거나 정말 나의 지적 수준에 맞게 잘 요리된 말씀을 준비해 먹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많은 신앙서적들을 독파하며 쉼없이 교회에서 봉사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말씀의 씨앗을 잉태하고 살아본 경험이 없다면, 그래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면 저희들의 신앙은 온전히 건강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목사와 신학생들이 많아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말씀의 씨앗을 품고 그 씨앗이 자라기를 소망하며 오롯이 잉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당신의 말씀을 때로는 씨앗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씨앗의 모습을 보아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이루어질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잉태한 마리아만 보고서는, 아기 예수만 보고서는 어떻게 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지 상상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말씀의 씨앗을 품고 살아갈 때 저희들은 비로소 말씀이 싹을 트고 자라나는 풍경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저희들의 편협한 지식과 생각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경험들은 깨어지고, 아니 새로운 자유를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상상력, 그것으로 새로운 나래를 펼쳐 세상과 상황과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게 될 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말씀과 함께 자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장 13절로 넘어와서 한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본문에서 주의 사자라고 할 때 주의 헬라어가 퀴리오스입니다. 아마 모두들 가장 잘 아시는 헬라어일 겁니다. 저희 교회 성가대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 퀴리오스는 힘, 권위를 나타내는 그 퀴로스라는 말이 어원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힘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바로 지배력을 뜻합니다. 나에게 강한 영향력,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바로 나의 퀴리오스 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에게 아주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나의 아내다, 나의 남편이다라면 내 삶의 퀴리오스 주는 아내이고 남편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 삶의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가 나의 아이라면 그 아이가 내 삶의 퀴리오스 주인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삶의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돈이라면 돈이 나의 주 곧 퀴리오스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과 노래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주가 누구인지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퀴리오스 곧 주라는 말은 주의 사자라고 할 때 한 번만 사용된 것 같지만 사실은 13절 안에서 두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주전 73년부터 주전 4년까지 살았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 베들레헴에 태어날 때에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을 가리쳐서 당시 사람들이 퀴리오스라고 칭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3절 본문에 주의 사자 할 때 주가 퀴리오스고 더불어 헤롯을 가리켜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퀴리오스라고 칭했으니 한 절 안에 퀴리오스가 주가 두 명인 셈입니다. 헤롯은 로마의 신임을 받아서 당시 그 시대와 유대 사람들에게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퀴리오스였습니다. 그는 특히 자신의 왕좌를 유지하고자 당시 로마의 군주였던 옥타비아누스에게 가이사랴라는 우리 성경에서 자주 봤던 항구 도시를 봉헌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 자기의 왕좌, 그러니까 자기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살육을 거행합니다. 실례로 가장 그에 가까웠던 첫 번째 아내였던 미리암네가 그 이후로 처형을 당했고, 그의 두 아들이었던 알렉산더와 아리스토줄로 또한 대역죄인으로 몰려 아버지에게 살해당합니다. 이처럼 당시 땅 위에 키리오스였던 헤롯은 유대민족들에게,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키리오스 주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명의 주가 13절 안에 공존하는 것은 마치 요셉이 살았던 그 현실 세계와 참으로 닮아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살아가는 현실 세계와도 참 닮아 있습니다. 두 명의 주가 있는 현실 안에서 내가 누구를 주로 모시고 사느냐를 살펴본다면 바로 내 안에 잉태된 말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내 안에 잉태되어 나를 이끄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말 중에 어떤 말이 나를 지배하고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는 주로 여기는 분의 말을 잉태하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퀴리오스는 막강한 지배력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군사력, 경치력, 문화, 정치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따를 때, 그들에게 복종할 때 이 땅에 살면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과 부모님 또한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게 성공적으로 사는 것을 응원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 봐도 괜찮은 삶 같아 보입니다. 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요셉이 그렇게 주로 삼고 그의 말씀을 잉태하고 살았던 또 한 명의 퀴리오스,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일은 사실 현실 세계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의 퀴리오스인 헤롯과 대척점에 서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하나님을 퀴리오스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내 인생 계획에 없던 이미 혼전 임신한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의미했고, 결혼을 하고서도 동침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했고, 그리고 헤롯을 피해 정든 고향, 평생을 가지고 살아온 직업과 사람들을 떠나야 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도 나의 자식이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한다면, 그러한 주를 퀴리오스로 모시고 그의 영향력을 받아 살겠다고 한다면 흔쾌히 예스, 그래, 그렇게 하거라 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요셉 또한 분명히 주의 사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잉태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혼전 임신한 마리아가 아니라 더 정결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할 조건을 충분히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권력과 불화하지 않고 그저 평범하게 안정적으로 몫으로 내가 살아오던 마을에서 남은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기로 선택합니다. 보이지 않는 퀴리오스, 하나님을 주로 모시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고 산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이 땅의 퀴리오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퀴리오스 주로 모시고 그의 다스림 안에 살겠다는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끊임없이 그에게 다가와서 너의 인생을 업그레이드하라고, 지금 현실에 머물러 있지 말고 조금 더 좋은 학벌과 조금 더 좋은 환경 속으로 뛰어들어가기 위해 현실을, 현재를, 너의 시간을 팔라고 하는 그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고 따라 길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 14절이 그러한 요셉의 삶을 잘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요셉은 자신의 키리오스인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헤론이 죽을 때까지 애굽으로 떠나라 라는 두 번째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와 같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온 삶으로 오롯이 품어냅니다. 그 말씀을 잉태한 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옆을 보니 마리아가 잠들어 있었겠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했지만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고 10개월을 보낸 그 마리아, 그리고 지금 품에 예수를 안고 젖 먹이며 잠들어 있는 마리아를 볼 때면 요셉은 숭고한 마음마저 들곤 했습니다. 그 마리아 옆에서 잠들어 있는 또 예수를 바라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정인 것 같은데 도대체 저렇게 무력하고 연약한 아기, 저 사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일까? 요셉 아내는 찰나였지만 수많은 질문들이 또한 오고 갑니다. 질문들을 다잡고 요셉이 그 밤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고 따라서 마리아를 깨웁니다. 여보 여보 일어나요. 지금 이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먼 길을 떠나야 합니다. 먼 여정입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여정입니다. 여보, 어서 짐을 쌉시다. 우리의 짐은 간단하게 챙기더라도 아이의 예수의 옷과 지와 먹을거리를 최대한 챙겨 우리 지금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결연하게 그러나 부드럽게 마리아의 눈을 바라보며 요셉은 말했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한 요셉을 또한 믿는 마음으로 그 밤에 애굽으로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잉태한 요셉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미지의 모험의 길을 떠나갑니다. 잉태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에 이른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낯선 땅에서 당장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머물 곳을 찾아야 했고 먹고 마실 것을 찾아야 했고 어떻게든 살기 위한 최소한의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고향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물론 새롭게 찾아온 낯선 땅 애굽에도 이미 유대인 공동체들이 꽤 있었지만 목수일이 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는 목수일이 아니어도 이 마리아와 예수를 먹이기 위해 요셉은 동분서주 쉼 없이 달려야 했습니다. 이집트는 게다가 많이 덥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땅이어서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피라미드도 거대했고 스핑크스도 있었고 또 룩소의 신전 또한 말할 수 없이 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가장 제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가는 골목 골목마다 그리고 그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와 룩소 신전 앞에마다 있는 널 부러져 있는 개였습니다. 정말 허리춤까지 오는 큰 개들이 더위를 한껏 먹고 일어서지 못하고 누워서 헉헉대고 있었습니다. 어디 개들뿐이었겠습니까? 사람도 그 땅 가운데 그 정오의 햇살을 감당하며 먹고 살고 견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땀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그래도 멈춰서 쉴 수 없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온 이 낯선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을 찾고 내가 살아갈 최소한의 경비를 구해야 하는 것은 모두 요셉의 책임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디 맨날 일거리가 있었겠습니까?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고 하루를 전전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날에 요셉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잉태하고 그 말씀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가 한없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말씀의 씨앗은 어떤 모습으로 자라는 겁니까? 요셉은 깊은 한숨으로 때로는 깊이 지친 그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다시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때때마다 힘을 얻곤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씨앗,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인 말씀의 씨앗은 거저 잉태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 말씀을 온 삶으로 품고 잉태하고 살아가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살피는 과정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서 무관하게 살아갈 때 절대로 말씀은 자라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늘 행복하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저희 청년들과 인사를 나눌 때 한때 이런 인사를 나눴습니다. 만나면 첫 번째 인사는 이거였습니다. 잘 지내지요? 그러면 100명 중에 100명의 답이 이거였습니다. 네.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100명이 다 이렇게 똑같은 대답을 하지? 그리고 제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 지내지요? 지나가면서 만난 목사가 묻는 질문에 아니요, 목사님 저 잘 못 지내요. 누가 이 홍보관 1층 친교실에 제가 그렇게 묻는데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질문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또 한 번 다시 되뇌었습니다. 그래, 우리 청년들에게도 나에게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삶에서 잘 지낼 때보다 잘 못 지낼 때가 더 많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인사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지내요, 요즘? 예. 그러면 다양한 답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뭐 하고 살아요? 목사님, 요즘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목사님, 저 취업했어요. 목사님,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예 라고 했던 대답이 참으로 다양한 그들의 인생의 풍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독교인,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은 이렇게 다채롭습니다. 한 가지 색깔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온 수많은 어려움, 때때마다 찾아오는, 날마다 찾아오는 고민들, 예수를 믿지만 해결되지 않은 그 고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살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품은 말씀이, 내 안에 잉태한 말씀이 비로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애굽 생활은 생존을 위한 애씀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하루하루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씨름하고 묻고 답하는 순간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잉태하며 산다는 것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묻고 헤아리며 때로는 행복하고 자주 안 행복한 이 삶을, 이 시간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사는 삶이 한 가지 색깔이 아님을 깨닫고 어떤 길,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고 주님과 묻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지만 사실 요셉의 마음 한켠에 또한 큰 짐처럼 자리 잡고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과 무관하지 않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 시작된 베들레헴 땅의 영아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미치광이 헤롯은 유대의 왕을 찾아 죽이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아기를 찾지 못하자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극단적인 짓을 행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지금 아무리 반복해서 읽어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분노가 치미는 헤롯의 학살 장면입니다. 분노에 취한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두 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학살하라고 지시합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한 살이 되면 그냥 그 존재만으로 너무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부비고 싶고 자연스럽게 입을 갖다 대게 되고 만지고 싶습니다. 신비합니다. 근데 두 살이 되면 조금 더 이쁩니다. 조금씩 조금씩 걷기 시작하고 조금씩 조금씩 말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자주 웃기 시작합니다. 두 살 아래의 영아들은요,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일 때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주는 찬란한 기쁨이 헤롯에게는 위협이었던 것입니다. 그들 중 누군가는 유대 왕이 될 수 있었고 그것들은 모두, 그 녀석들은 모두 싹을 잘라 제거해버려야 할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살인마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그 어린 생명들을 철저하게 처절하게 죽입니다. 베들레헴 온 동네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피 바다가 됐습니다. 두 살 된 그리고 한 살 된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군인들이 문을 박차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부모들이 어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이가 죽는 건 내가 죽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데요. 군인에게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칼을 맞잡았을 것입니다. 군인은 가차없이 그의 부모 또한 죽였겠지요. 한 살, 두 살 아이가 있는 옆에 집 사람은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이가 죽어가고 그의 부모가 죽어가는데 옆에 집에서 어쩌지도 못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빠져있고 때로는 가서 말리다가 나도 부상을 당할지라도 같이 마음이 아프고 살아도 산 것이 아닌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헤롯이 자행한 학살은 베들레헴 전체를 초토화시키고도 남는 잔인한 비극이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피, 그리고 권세 잡은 악마의 무차별한 살인행위와 그로 인한 공포, 두려움, 치를 떠는 분노, 복수, 파탄난 인생, 죽음이 가득 차버린 베들레헴은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와 눈물로 얼룩진, 죽음으로 얼룩진 광기가 춤추던 그 시대를 저는 감히 슬픔의 시대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지금 베들레헴을 떠나왔지만 베들레헴이 그렇게 흉흉해진 데 무관하지 않은, 그것이 예수를 죽이고자 함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요셉에게도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살아있지만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지만 예수는 까르르 웃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 함께 함박웃음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살아있어도 미안했고 행복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고 그들의 마음은 영아 학살 사건만 생각하면 천천만만근으로 무거워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왜 보고만 계시죠? 무고한 자들의 죽음과 포악한 살인자들의 광기어린 학살을 하나님은 왜 보고만 계시는 것 같죠? 하나님은 왜 아무 손을 쓰시는 것 같지 않죠? 지금 제가 사는 이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의 바로왕과 그 군대들을 물리치고 홍해를 가르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전능한 왕, 어느 군대도 당할 수 없는 강한 우리의 하나님은 왜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것이죠? 헤롯의 폭력으로 만들어가는 이 슬픔의 시대에 전능하신 하나님, 저 생명들과 저 통곡하는 인생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십니까? 애굽에서 요새의 삶에는 또 한편의 이러한 삶의 무거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아픔의 시간을 가지며 헤아려야 했습니다. 지난 6월 24일에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파키스탄 난가 파르바트 베이스 캠프에서 탈레반의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뉴스로 대대적으로 보도됐는데요. 미국을 향한 복수 행위였지만 당시 베이스 캠프에 있던 전 세계에서 모여있는 외국인 관광객, 그러니까 무고한 사람 10명이 잠을 자다가 총을 맞아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국제사회를 규정하고 있는 이 철저한 법칙은 서로에 대한 응징과 학살로 이어졌고 미국은 빈 라덴을 사살하기까지 했지만 그들의 보복, 공격, 폭력의 순환은 이 세계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살인이 순환되고 서로를 향한 칼날이 칼날 속에서 무고한 사람들은 계속 죽어갑니다. 헤롯을 죽이면, 헤롯의 군대를 해체하면 평화가 찾아오겠습니까? 아마도 그 권력과 기득권에 취해 있는 제2의, 제3의 헤롯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헤롯을 죽임으로써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사실 헤롯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에게 너무 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헤롯을 죽임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헤아리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이 억압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당신은 이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겠습니까? 요셉은 애굽에서의 나날들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을 제거함이 아니라 인간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죄를 해결하고자 하심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악을 이기는 구원을 이루심으로 악이 아니라 선으로 불의가 아니라 정의를 인간의 도구화시키는 이 세상의 악을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로 당신의 방법으로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을 통해 요셉은 앞으로 어떻게 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복수의 방법으로 이 땅에 구원이 찾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반드시 달라야 했습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품 안에 안겨 무력하게 스스로 자신의 앞가림도 못한 채 있는 저 아기 예수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요셉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마침내 구원하시고자 아기 예수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셉에게 맡기셨습니다. 말씀을 잉태한 요셉, 이 땅의 퀴리오스,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들을 퀴리오스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퀴리오스로 삼은 요셉,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애굽에서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요셉,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나의 복수심과 분노와는 다른 방법임을 자각하기 시작한 요셉,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요셉, 예수를 바로 그 요셉에게 맡기십니다. 예수는 온전한 신이었지만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경건하게 환한 미소를 짓고 구유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땅에 저희에게 전해지고 있는 그림들에서는 모두 다 예수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자비롭고 온화한 미소로 웃고 있지만 예수는 분명 구유에서 구유가 떠나갈 듯 울었을 것입니다. 100일이 될 때까지는 인간이기에 잠도 제대로 안 자면서 엄마와 아빠를 깨우곤 했겠죠. 예수도 똑같이 기저귀를 찾고 부모의 돌봄 안에서만 자라야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용하는 말을 보고 듣고 언어를 구사했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들을 학습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았던 삶의 방식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고 살아가는 요셉에게, 세상의 퀴리오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퀴리오스로 여기고 사는 요셉에게, 어떠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헤아리며 묻고 들으며 그 시간을 견디는 요셉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 다섯 살 난 제 아들과 나누었던 우문현답이 문득 기억났습니다. 저는 인생 5년밖에 살지 않은 녀석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루하야, 너는 커서 무엇이 될 것이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문입니다. 5년차 인생에게서 제가 무슨 대답을 듣겠다고. 그 5년차 인생으로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질문의 이면에는 이 사회에서 익히 함의해온 너 커서 어떤 직업을 가질 거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우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이렇게 현답을 해줬습니다. 아빠, 나는 커서 아빠가 될 거야. 나는 커서 아빠가 될 거야. 그러고 보니 루하의 꿈은 아빠였습니다. 아빠, 나 밥 열심히 먹어서 아빠처럼 키가 클 거야. 아빠 내가 매달릴 수 있은 만큼 아빠처럼 힘이 세질 거야. 아빠처럼 이렇게 글씨를 읽을 수 있게 될 거야. 때로 집에 들어가면 루하가 저의 양복을 입고 아빠를 흉내내기도 하고 굉장히 제가 출근할 때면 제 신발을 먼저 나가서 신고 제 신발을 신어보려 하고 했던 모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아빠는 꿈입니다. 아이에게 아빠는 세상의 첫 번째 본입니다. 아이는 그렇게 형성됩니다. 아빠의 삶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진실입니다. 그러하였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잉태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요셉을 믿고 예수의 아버지 삼으셨습니다. 그런 요셉을 예수의 모판으로 삼으셨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바로 요셉의 가정 안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형성되게 하셨습니다. 모판인 요셉 안에서 성장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서 결국에 아버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보장된 미래와 평안한 삶을 내어주는 모판이 되었듯이 이 땅의 모든 사람과 만유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만유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모판이 되십니다. 요셉에게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 누구에게도 삶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누군가의 생명의 모판이 되기도 하며 누군가를 죽이고 찌르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은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누군가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도 하는 반면 절망과 좌절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나의 삶이 나만의 것이 아니며 서로에게 흘러가 때로는 모판이 되고 때로는 칼이 된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주시는 진실이며 양날의 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삶을 말씀을 잉태함으로써 예수의 모판으로 살아냈던 요셉을 봅니다. 요셉을 모판으로 자란 예수가 자신의 생명의 모판이 되어 또 누군가를 살리는 만유를 살리는 모습을 직시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흘러와 예수의 생명을 먹고 예수를 모판 삼아 살아가는 저희들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군가의 칼이 아니라 생명의 모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마침 민족의 명절이 시작되는 추석 연휴의 첫째 날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신 뜻을 헤아리고 서로에게 칼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요셉이 예수에게 그러하셨듯이 그러하였듯이 생명의 모판이 된 삶 살고자 기도하고 결단한다면 이 추석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 사랑하는 교우님들의 모든 가정에 이러한 생명의 모판이 되시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고 살았던 요셉과 같이 저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여정이 때로는 지난하고 고단할지라도, 가끔만 행복할지라도 요셉이 그러하였듯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하며 온전히 이 시간을 견디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고 살아가는 저희의 온 삶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더불어 살게 하신 사람들에게 생명의 모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